여러 차례 언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3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한 날입니다. 지나간 32년의 역사를 마주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 내부의 성찰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그 힘든 과정들을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지켜오기 위해 애써 헌신하신 모든 성도들을 뵐 때마다 힘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교회 사랑의 신앙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미 일선에서 은퇴하신 여러 원로 성도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잘 지켜오셨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지난날 헌신과 수고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미래를 상실하면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미래지향의 자세를 갖추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요 폄훼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에 바탕하여 새로운 시대의 교회 사명을 위해 꿈꾸고 도전하여 지난날 그랬듯이 앞으로 역사 속에서도 우리 서울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주춤거리는 사이에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하자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닌데 이미 우리 환경은 많이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급한 속도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전화기가 처음 발명되어서 5천만 명이 전화기를 사용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5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용하기 시작한 챗봇은 한 달 만에 1억 명이 넘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그렇게 빨라져 갑니다. 4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3,000배 영향력으로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산업기관이 아니어서 비교적 그 영향력의 파급이 크지 않겠지만 교회도 사회의 일부이라는 측면에서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바람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고 새로운 문화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문명이 바뀌고 사회현상의 겉벽이 오게 되면 변화된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는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하게 의식의 변화와 제도의 개선도 불가피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인 소위 MZ세대들의 특징인 조직의 수평구조화나 민주적인 절차, 운영의 투명성,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등은 속히 도입해야 될 역사적 과제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수용함과 동시에 우리는 지켜나가야 될 신앙의 근본을 확립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가 1세기 말이다라고 주장한 학자들이 대세인데 가장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는 연대는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시기였던 AD 95년에서 96년 경으로 주장합니다. 이 도미시안 황제는 교회에 대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적인 박해를 로마 제국 전체 안에서 가했던 황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의 시기에 기록됐다라고 보는 것은 내부적인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때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있을 때라 하였는데 그 시기가 도미시안 황제 말기였습니다. 2장 8절 말씀 이하에 스머나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스머나 교회가 60년대 후반에 설립되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서만화 교회가 활발하게 활동했을 시기는 1세기 말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2장 6절 말씀에 니골라 단계란 이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단 역시 1세기 말에 등장했던 이단이었고 적어도 바울 시대까지는 존재치 않았던 이단이었습니다. 1장 10절 말씀에 주의 날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오늘의 주일을 의미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주일을 안식구 첫날로 불렀다가 1세기 말이 되면서부터 주의 날 또는 주일로 정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요한 계시록의 기록 연대가 1세기 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1세기 말의 교회 상황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비공인 종교로 확정되면서 극심한 박해에 처하기 시작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위기 때문에 흔들리고 시험당하고 고통당하던 교회를 위로하고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우성리는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곧 교회의 주관자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이때는 교회가 위기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박해가 황제의 적극적인 감정이나 독단적 생각이 아니라 제국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장악력을 가지려는 정치적 판단으로 집행되었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또한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 시기가 거의 모든 사도들과 1세대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난 시대였고 교회는 제2세대 지도자들이 숨기던 때였습니다. 내부적 동요와 위축이 가능했고 지도부의 권위가 사도들의 견주기는 어려움이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율법주의, 영지주의, 니골라당 등 여러 이단들이 교회를 내부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에베소에는 AD 29년 시저 황제 신전이 건립되어 본격적인 황제 숭배가 활발하게 시작되었던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황제 숭배 종교는 교회와 정면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고 그 결과는 잔혹한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위기를 말했고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교회를 지탱해 나가기에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날마다 가중되었던 시대가 이 시기였습니다. 당시 교회적인 능력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2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배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일곱 배를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1장 20절 말씀 보시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돌보고 헌신하며 생명을 바쳐 교회를 지키는 주의 사자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환난당하고 시험당한 어려운 교회 현장을 두루 다니시며 살피시고 지키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설명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교회는 영적으로 또는 정치사회적으로 공격당하고 모함받으며 시험에 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파도는 있었지만 교회는 침몰하지 않았고 박해는 극심했지만 극복하기가 하였고 이런 박해를 통해 교회가 더 연단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절대 위기로 인식된 순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모든 일이 다 주의 사자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어려운 현장을 그리시면서 살피시고 돌보시는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21세기 지금의 교회 현장도 양상을 달리할 뿐 극렬한 악의 세력에 의해 침공당하고 유린되며 심한 경랑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무신론자들이 증가하고 종교 자체를 거부하는 무종교인들의 수가 날마다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슬람을 비롯한 다른 우상적 존재들의 도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생화와 같은 윤리적 파괴 현상도 심하고 교회는 세속주의에 오염되었습니다. 교회 내부의 반지성적인 반사회적인 경향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각종 추문 등은 우리 사회를 실망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미래 한국 사회에 교회의 순기능이 무엇인지 또 여전히 우리는 순기능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심각한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경향을 극복해내고 하나님 나라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짐을 감당하기가 버겁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분은 사망의 세력까지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가 우리 현장 속에 거닐고 계십니다. 엘리사는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그가 살던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그의 목숨을 노린다는 보고를 듣고 난 다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는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의 연합군이 유다 왕국을 침공해 왔을 때 이 막강한 군대의 공격 앞에 섰던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아무리 요동쳐도 현장 속에 하나님이 거닐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 군대보다 더 많고 강하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교회의 주권자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 누구도 해칠 수 없고 무너지게 할 수 없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진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주권자로 역사하실 것이니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미래도 희망이 될 것이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 중에 우리 역시 미약하기 이를 데 없으나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강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희망 가운데 설 수 있을 때 우리를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책망의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는 인근 지역의 정치, 교통, 무역, 문화의 중심 도시였고 로마의 문화와 제도를 도입하여 화려한 도시로 재건됐던 아시아의 빛으로 불리게 됐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의 셀수스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 버가모의 도서관과 함께 세계 3대 도서관으로 불리면서 이곳이 이 지역의 학문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연극장도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데 2만 4천 명이 수용 가능한 야외 극장입니다. 보통의 경우 로마는 시민수의 10분의 1이 들어갈 규모로 야외 극장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짐작하시면 당시 에베소의 도시 규모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설립된 것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시기인 AD 53년에서 59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바울의 지도로 교회가 급히 성장했고 두란노 성원을 통해 배출된 많은 지도자들 인근으로 흩어져 골로새, 라오디기아, 히에라폴리 등의 교회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초기에는 바울이 설립해서 지도했고 후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하면서 모든 교회들 가운데 정통 중의 정통 교회로 인식되었고 영적 역량이 큰 교회였고 큰 일을 많이 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3절 말씀에 칭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였거대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였고 큰일 많이 했고 주님께로부터 극찬이 이어지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수 있다는 극단적인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사라질 수 있고 주님께서 말살시킬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끔찍한 주님 말씀의 이유가 이렇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셨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인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사랑인지 성도들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주님 사랑이 성도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 사랑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구분이 그리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요체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냉랭하고 이기적이고 따지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용서와 화해를 모르는 건조하고 거친 교회가 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습성들이 이단과 투쟁하고 국가 권력의 박해에 대처하느라 그리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구별하여 인정에 응매이지 않고 척결했기 때문에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는 분명히 있었지만 사랑을 포기해버린 교회를 주님은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용서 없고 사랑 없고 서로 은혜 베풀지 않는다면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의 교회를 주님께서는 원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살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부분은 현대 도시 교회들을 매우 심각하게 들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유는 다 있는데 필연적으로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결과적으로 사랑이 식었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이 보이고 있는지를. 이런 냉정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역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면서 가는 곳곳마다 새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어려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가정 형편이 못됐습니다. 포기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주는 학교가 있다면서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뒤늦게 부친을 찾아와서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학한 고등학교가 경주의 문화고등학교였습니다. 레이먼드 프로포스터 선교사님 운영한 이 학교에는 미국 교회 성도들이 장학금을 보내주셔서 고등학교에 가지 못할 청소년들을 기숙사에서 유숙하게 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제게는 너무나 고마운 학교였습니다. 어려서는 미국 사람들이 참 돈이 많아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장학금 보내주신 분이 로스캐롤라이나의 샬롯에 사는 한 시골고의 할머니셨는데 저와 제 친구 장학금을 마련하고 제 때 보내기 위해 손뜨개질을 손에 피가 나도록 하시고 그것을 이웃 사람들의 일일이 가정 방문해서 팔아서 장학금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윌리엄 그룹 선교사님이 그 할머니의 부음을 제게 전해주시면서 그분이 네가 목사 된 것을 아시고 밤잠을 자지 못한 며칠을 좋아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그 은혜 보답해야지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자고 하면 마음의 절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나서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이웃나라 성도들의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일어섰습니다. 산업사회로 가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단체들을 도왔던 한국의 어려운 빈민 선교를 위해 애썼던 자금들이 다 해외에서 와서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와 이런 교회 성도들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빈민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 하나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할 때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드시고 일곱 촛대의 사이를 그리시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아까워하시고 주께서 지키고 싶어 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고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고 싶어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드시는 주님께서 우리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말씀에 대한 신중한 경청과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하신 것을 보면 에베소에게 한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기는 자라는 평가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여러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믿음의 원칙과 신앙의 순결성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권력투쟁에 승리했다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더 많은 이익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추방당하면서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 믿는 신앙 하나를 끝까지 지켜낸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갔던 요셉이 생존을 위해서 보디발의 처에게 아부하고 그가 나누어주는 금붙이 몇 개의 인생을 걸고 젊은 청춘을 팔았다면 그는 영원한 패배자가 됐을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관직에 진출하고 싶어 신앙과 민족을 배반하고 바벨론 정부 관리들에 가침하고 그들의 장단에 춤추었다면 그는 어느 날 숙청되고 비명행사한 영원한 패배자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좋습니다. 이 믿음만은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내 생명이 속절없이 희생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 위한 것이면 망설이지 않고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실천해 나가는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 이기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을 당하였으며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요 하나님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신앙과 양심을 팔고 어떤 것을 얻어도 그렇게 해서 천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세상을 사들일 재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고 교회와도 관계없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기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혼란하고 고통 많고 시험 많은 세상 살면서도 다른 모든 손실을 각오하면서도 나도 예수 믿는 이 믿음 한 가지는 지키고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거룩한 성도의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이거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시면서 승리의 길을 걸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 사셔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의 반열을 서셔서 영광을 누리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절망과 위기의 시기에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으로 거듭나십시다. 또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 때 언덕이 되어주고 슬플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가혹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래도 정의가 숨쉬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여 교회에 들어와 마음의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일곱 배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십시다. 주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기를 쉬지 않는 이 실천의 삶을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의 삶을 사랑의 실천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신앙만은 꼭 지키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앞날에 희망이 넘치고 우리가 세상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